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두 성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런지, A와 B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라는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신다는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A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려고도 그럽니다. 반면에 B라고 하는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벌받을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다. 이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비의 형편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경건치 못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비라는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A와 B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먼저 소개해드린 A라고 하는 성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형편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6절까지만 이렇게 본문으로 채택하고, 제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마련해서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날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욥,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날 두고 말할 때 욥은 옳게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들은 어리석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전에 욥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말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욥은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열 자녀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몸에는 지독한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리고 욥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니까 옆에 있던 이 아내가 욥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엘리마스와 빌닷 그리고 이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들이 한중간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결국 이제 시간이 돼서 이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욥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지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욥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또 욥기 7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세 친구들이 욥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어려운 척도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벌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너에게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욥은 섭섭해서 더욱 자기 변명을 하고 친구들은 욥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면서 더더욱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서로가 논쟁을 벌였는데 나중에 그 논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욥의 말이 다른 세 친구의 말보다도 옳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선악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이러한 말이 이게 어떻게 틀린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 지은 사람에게는 벌하신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에게는 그런 까닭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어디가 틀린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교리적으로 보아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말이 옳고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잘못된 거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비천한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격을 가진 분이시에요. 신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이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시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리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는 법이 보이고 교리가 보이고 또 법과 교리에 하나님은 가리워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저들 눈에 보이는 교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 생각밖에 없는다는 말씀. 이렇게 교리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대할 필요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리만 상대하면 되죠.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 법대로 처리되고 모든 것 교리대로 처리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정한 법이나 법칙대로 상 받으라면 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 벌 받으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릴 필요가 뭐가 있는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교리만 따지면 그만입니다. 그 법이나 교리가 성경적으로 틀려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맞아도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법과 교리만 그냥 그대로만 처리되면 그만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계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고 다니는 자동차 편리하지요? 컴퓨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한 만큼 이것들이 고장이 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낭패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누구에게 따집니까? 여러분, 자동차에게 따집니까? 너 왜 섰어? 컴퓨터에게 따집니까? 너 왜 이래? 그렇지 않잖아요. 컴퓨터와 자동차에게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 따집니까? 그걸 만든 사람에게 따집니다. 왜 만든 사람에게 가서 따집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계는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오직 과학의 이 법칙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고 기계에게는 책임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법칙대로만 움직이신다면은 하나님은 상대할 가치가 없단 말씀이죠. 그냥 법대로만 움직이니까 하나님 무슨 상대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나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따질 만한 가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따질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따질 수 없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따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교리대로 혹은 법대로만 움직이시기 때문에 따져봐야 소용없다. 만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따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계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하나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이렇게 법대로만 어떻게 보면 교리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교리적으로는 다 맞는 소리를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더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달랐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법도 압니다. 하나님의 교리 압니다. 그거 잘 지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거 실제로 너무너무 잘 지켜서 참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나는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욥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대로만 된다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날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하나님께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따질 수도 있고 답답하면 그저 때를 쓸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법과 교리 뒤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이 자기 앞에 보이는 그 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면서 하소연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욥에게 있어서 여러분 훌륭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욥에게도 불순한 모습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잖아요. 욥기 4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절에 가서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제 불순한 행동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회개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반면에 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전혀 불순한 모습 보이지도 않았고 무슨 틀린 말을 했습니까? 틀린 말 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 이 세 친구보다도 옳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욥이 옳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법과 교리의 얽매인 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교리 위에 존재하고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사람을 상대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뭡니까? 사장 아들과 그 회사 직원이 어떻게 다르죠? 직원이 사장을 만나려고 하라면은 여러분 면담 허락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사장을 만나려고 하면 회사의 어떤 규칙에 따라 가지고 공적인 것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무거나 부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규정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친밀한 대우를 받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자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우리가 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신앙 성장을 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만큼 신앙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검은 가운 입고 재판석에 앉아계시는 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릎에 앉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두렵고 무서운 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참 타락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욥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욥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 세 친구의 두 번째 잘못은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욥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저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욥에게 상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욥에게도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다가도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이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가서 이웃에게 잘못을 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제사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욥기 42장 8절 앞부분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은 욥의 어려움을 보면서 욥을 정죄하고 훈계만 했지 욥을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벌 받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거다 말이지. 회개해라 회개해. 그러면 된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이 틀린 거였어요. 욥이 지금 잘못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에 시험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 통해서 욥은 더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욥의 형편도 아느냐면 그것도 전혀 모르고 기껏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만 가지고 욥에게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몹시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욥에게도 가서 사죄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이렇게 대한 때가 없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은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전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벌주고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교회 때의 모습을 보세요. 카톨릭 교회에서 교리를 저 마음대로 정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정한 교리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도들까지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그 마녀 사냥이란 그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 그 중세기 한 300년 동안에 아마 100만 명쯤을 죽였을 거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교회가 자기들이 정한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불신자들 더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직 법칙으로만 이해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던 그런 잘못된 일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설사 요이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지금 정죄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가지고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욥으로 하여금 좀 용기 있게 복도다 줘야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정죄하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벌받아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아드라 무떼노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겁한다 죽게 되어선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항하기 전에 이 선장과 선주는 이 정도 풍랑은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 항해를 하자고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한 것은 경고였습니다. 지금 겨울이고 위험하니 풍랑이 많으니 항해하지 맙시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포기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때도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때 바울은 모든 성도 참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복도도 줘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경고하는 거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276명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경고하는 거 훌륭한 일이지만은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경고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쓰러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줘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철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법대로만 움직이는 기계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훌륭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할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그냥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법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순종한 혹은 불순한 이러한 말을 해서라도 따지는 게 더 낫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건 여러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리로 얽매면 안 됩니다. 무조건 교리 때문에 이웃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이 죄를 지을 때는 법이나 교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경계도 하고 꾸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이 쓰러져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는 정죄하지 말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보살피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정죄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나를 정죄하고 괴롭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 이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사죄했지만은 욥도 그 친구들에게 용서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여러분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고 하면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마저 용서하고 이 욥은 기도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오히려 두 배나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가깝고 친밀하게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울 때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 위하여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웃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욥에게 두 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욥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우리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좋은 이런 기원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형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 육신이 약해서 불편한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아 싸우니 교회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섬기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